설교 본문은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훼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컴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부터 갈멜산에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에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또한 이런 사태 가운데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유네슬까지 가져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 마음에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훼손하고 그 훼손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또한 발견합니다. 오늘날 이 말은 신자가 아닌 어떤 사람들에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칭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표현이기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옛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고발하면서 오직 자신만 남은 이 상황을 힘들어합니다.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너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남아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남은 사역은 이 사역에서 옛 배교한 백성을 심판하고 또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야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으로 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수리아 왕으로 하사엘을 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님시 아들 예후를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성계하고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엘리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어쩌면 신약에 바라보고 있는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과연 옛 언약 가운데 어떤 심판을 가져올 것인가를 예견하고 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와 동시에 언약을 정말로 심판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정말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하여 배교한 옛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7천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아합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 옛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다의 여호사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바알을 숨겨 그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장 2절에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얼마만큼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말합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야훼 하나님께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이제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나아가 과연 이 병에서 낫겠느냐라고 질문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던 이 시간들 속에 지금 엘리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 사건은 여리고의 사건입니다. 또 한 사건은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인 풍요로운 성읍, 토지 소산이 많아야 될 그 성읍인 여리고에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토지 소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번역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땅에 토지 소산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땅에 불임과 유산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는 많은 식물들이 없음과 동시에 그 땅에는 자녀들이 번성할 수 없는 불임과 그리고 유산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엘리사가 올라갑니다. 그 엘리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넣어 그것을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니 정결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그들의 후손과 토지가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서가 적어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지나기까지 지금 이 여리고성이 풍요롭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은 정말로 저주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새 시대인 새 그릇에 이 소금을 들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니 정결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델은 달랐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했고 42명의 아이가 암곰 두 마리에게 찢겨져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암곰에게 찢겨졌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찢겨진과 동시에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배가 갈리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울 때 아이의 배를 가른 하나님의 잔인함 이렇게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아이의 배를 가른 잔인한 그런 분이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사역자들에게 도전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야훼 하나님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남은 자의 언약교회를 설립하시고 배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단면들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야훼 하나님은 타락한 옛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의 언약교회를 설립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 둘째, 엘리사를 조롱한 배교한 베델의 대적들. 셋째, 그 배교의 백성들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베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잔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배경의 지역과 또한 그 배경의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이 배경의 지역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델이 중요한 것은 야곱의 때부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야곱이 이제 밧다람으로 떠나면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잠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땅 본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거기서 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문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사닥다리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 장면 가운데 야곱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집,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하여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꿈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땅으로서의 베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곳의 상황을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문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적어도 이 야곱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 집을 두고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노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열려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정말로 베델의 이상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성취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문이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열어젖힌 그 하나님의 문이며 하나님의 집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지금 아시아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합니다. 만약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종교 중심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모든 그들의 생각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안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안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며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을 어기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인 베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베델에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말하며 그곳에서 예배하였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예배를 집도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로보암의 제약, 이 제약은 제2계명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아시대 시대에 와서 드디어 제2계명에서 1계명까지 어기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론에 읽었던 것처럼 아시아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에글론 신 바알세베르에게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계명에서 1계명을 어기는 일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이미 누가 참신인지에 대하여 선포하였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적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블레셋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신의 신앙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궤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궤를 블레셋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블레셋 포로에서부터 그 신들 다곤 신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에글론에서 하나님은 그곳 백성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고 있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고 우리가 승리를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승리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들에게 승리를 취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글론 신이 참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였던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상황 앞에서 베델에서 계속하여 신을 섬기고 도리어 제2계명뿐만 아니라 1계명인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에까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언제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에게 자기 앞날을 묻습니다. 점을 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아시아 왕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적어도 언약의 백성이라 말하고 단과 베델에 적어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두고 섬기긴 했지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에글론 신 바알세볼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베델의 이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엘리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곧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왔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남은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때 그들은 여리고의 회복, 즉 생명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회복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가져온 참 영생의 복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돌이킨 자들에게 주어진 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반대, 즉 계속하여 배교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참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엘리사를 조롱한 배교한 베델의 대적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문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문인 하나님의 집인 이 집을 정말로 완성하고 정말로 그 문을 열어젖힐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났습니다. 그 베델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바알세불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제1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현장과 다른 현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과 엘리사가 걸어갔던 길이 정반대입니다.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엘리사가 걸어가는 길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내려갔던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끊임없이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 시냇가에 그는 숨어듭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게로, 그리고 모세가 있었던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시내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시내산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졌습니다. 엘리사 사역 이후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말씀은 옅어져가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사라져가는 이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영감의 갑절을 입은 선지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영광이 엘리사 가운데 임한 것입니까? 영감의 갑절이 임한 것입니까? 그때 엘리사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엘리야의 옷을 줍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칩니다. 정말로 야훼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건너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끊임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외쳤을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행동은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여로보암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배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여리고성을 쟁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롱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베델의 아이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닮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는 엘리야 시대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 어찌된 일인지 엘리사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선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찾아 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추측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선지학교의 학생들을 쫓아내었을 것이다, 제거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열왕기의 맥락에 보면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조롱했고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엘리사의 조롱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대머리여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이곳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죽인 것은 잔인한 처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들은 적어도 엘리사의 대적들이다 라는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심판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심판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에 대한 번역 나하림 쿠타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젊은이로 번역되어야만 합니다. 즉 아이들만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젖먹이로부터 결혼하지 않은 청년 모두를 이끌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용사들에 대해서 사용할 때 소년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청년 요소를 말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졌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동일하게 말하였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는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젊은이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이다라고 말할 때 이 젊은이들은 도대체 또한 누구인가?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쿠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젊다 어리다라는 단어도 뜻이 있지만 그 어원은 미혹되다 더럽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혹되다 더럽히다. 아이들을 미혹한 미혹된 젊은이들 미혹된 아이들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도대체 무엇에 미혹되었습니까? 이들이 도대체 무엇에 미혹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올라오는데 그를 향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적어도 베델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여라딤이라는 단어도 아들들이란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때로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는 생도란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아들들, 생도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생도들이 지금 현재 선지자가 올라오는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생도들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이방 신을 섬기는 배교한 생도들입니다. 이 배교한 생도들이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베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조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이들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배교한 젊은 이방 신을 섬기는 생도들 이야기입니다. 그 생도들 나타나서 대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적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특공대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방 생도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화되어진 생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공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적어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 이 사람들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틀빠진 가운데 있는 언약의 저주로 인한 그런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언약의 저주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대머리 올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대머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조롱을 받았던 한 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조롱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조롱 가운데 한 조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주 명명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철저한 조롱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철저한 조롱을 하고, 엘리사를 향해 철저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본문 이전에 보면 엘리야 사건에서 두 사건이 나타납니다. 왕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찾아오지요.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그때 엘리야가 저주를 선언합니다.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세 번째 왔을 때 그 50부장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손한 자세로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저주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사건과 연관해 보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이 선지자를 향해서 지금 두 번이나 저주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엘리사를 대적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냥 아이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배교한 젊은들을 이야기입니다. 젊은 이방 종교의 생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복음 앞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잔인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이나 이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때 여러분 잔인하다고 말합니까? 정말로 잔인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버립니다. 왜 엘리야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심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배교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생도들을, 그 생도들이 지금 선지자가 올라오면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 생각합니다. 셋째, 배교한 백성들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엘리야가 이미 알렸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과 18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과 입맞추지 않는 7천명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엘리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옛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고 새로운 언약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온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요단 앞에서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강을 건너서 이 엘리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나중에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새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선지자를 배반하게 되어지면, 그 선지자를 배척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너희 소유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덜 짐승을 보내어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로 수풀 가운데 두 앙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앙콤이 나와 그들을 심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엄하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엄하게 그들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차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에 신실하시게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정말로 엘리사를 조롱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들 가운데 손을 드셨습니다. 암콤 두 마리를 통하여 42명의 배를 갈랐습니다. 42명을 찢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잔인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이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만약 주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 참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도끼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 도끼가 나무를 찍어버린다라는 지킨 바 되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킴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이 말로만 안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머무르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사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한다면 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잔인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 사역자인 목사에게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벌을 받는다는 말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버린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보아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갑시다. 아멘.